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아프가니스탄 쿤두지에 있는 병원을 겨냥한 미군 공습으로 숨진 사람의 수가 22명이 됐다고 국경 없는 의사회가 밝혔습니다. 국제 자선 조직인 국경 없는 의사회는 탈레반 반군이 병원에서 총을 쐈다는 아프간 정부 관리들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국경 없는 의사회는 3일 공습으로 병원 관계자 12명과 아이 3명을 포함해 환자 10명이 사망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단체는 이번 공습이 국제법을 심하게 어긴 것이고 병원 관계자 누구도 공습 전에 병원 안에서 누군가가 총을 쐈다고 보고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아프간 내무부는 병원 안에 탈레반 반군이 10명에서 15명가량 숨어 있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강력한 태풍이 4일 오후 중국 남부 해안 지방을 강타하면서 수만 명이 대피했습니다. 중국 기상청은 시속 180km의 강풍을 동반한 태풍 무지개가 5일 아침까지 280mm의 비를 뿌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태풍 무지개는 중국 광둥성과 하이난성을 강타했습니다. 태풍은 휴일 기간에 본토에 상륙했습니다. 관련 당국은 태풍 무지개 탓에 선박 4만 척이 항구로 대피했다고 전했습니다. 키르기스스탄에서 4일 의회 선거가 치러지고 있는 가운데 유권자들이 친러시아 정당에 다시 승리를 안겨줄 것으로 보입니다. 키르기스스탄은 중앙아시아에 있는 나라로 인구 600만 명이 거의 이슬람교도입니다. 이날 키르기스스탄 전역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한 표를 행사하려고 긴 줄을 늘어섰습니다. 친러시아 성향을 가진 알바즈메크 아탄바예프 대통령에 연계된 키르기스스탄 사회민주당이 선전할 것으로 보이고 다른 세 정당도 친러시아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난해 키르기스스탄에서 유지하고 있던 공군기지를 폐쇄한 바 있습니다. 이 공군기지는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 벌인 반테러 전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과테말라 수도 주변에서 발생한 산사태로 희생자가 많이 난 가운데 4일 생존자가 발견될 가능성이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86명이 숨졌지만 실종자가 350명에 달해 시간이 지날수록 사망자 수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에서 실종된 가족 21명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던 한 여인은 이번 사태가 자기가 겪은 것 가운데 최악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장 관리들은 지난 1일 밤 폭우가 내린 뒤에 발생한 산사태로 집 125채가 완전히 파괴되거나 부서졌다고 전했습니다. 한 17세 소녀는 프랑스 통신사에 심부름을 갔다 와보니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 소년의 어머니와 형제자매 7명도 함께 실종됐습니다. 한편 알레한드로 말도나도 과테말라 대통령은 미국과 쿠바를 포함해 몇몇 나라가 도움을 주겠다고 전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경찰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구시가지에 진입하는 것을 이틀 동안 제한하고 있습니다. 3일 늦게 한 팔레스타인 사람이 칼을 휘둘러 이스라엘 사람 2명을 죽이고 2명을 다치게 한 뒤 이 같은 조처가 나왔습니다. 이번 조처는 구시가지에서 살거나 일하고 공부하는 팔레스타인인들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동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구시가지에 진입할 수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50세 이하 남자는 민감한 곳인 알 악사 사원에 들어가지 못하는 조처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경찰은 3일 부모와 갓난아이가 사원 근처에서 산책하고 있을 때 공격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용의자는 이들 일행을 공격해 아버지와 근처에 있던 다른 남자를 살해했습니다. 아이 엄마와 아이는 다쳐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북한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지만 북부지방은 그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대체로 맑겠으나 북부지방은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도에서 영상 14도, 낮 최고기온은 13도에서 24도가 되겠습니다. 당분간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이상으로 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미터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의 김정우였습니다. 지금 시각은 3시 36분입니다. BOA
곧이어 뉴스 포커스와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이 방송됩니다.
뉴스 포커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동안 가장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 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미국의 바락 오바마 대통령과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이 만나 북한 문제를 비롯한 양국 간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이 유엔 총회 연설을 통해 도발 대신 개혁 개방을 하라고 북한에 촉구했습니다. 북한은 이산가족 상봉이 위태하다며 반발했습니다. 오늘은 최원기, 이현철 두 기자와 함께 이들 뉴스를 좀 더 자세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We will not accept North Korea as a nuclear weapon state.
네, 미국 대통령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기자회견 내용 들어보셨는데요. 미국의 바락 오바마 대통령과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이 지난 25일 워싱턴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이 두 정상은 국제정세와 함께 한반도 문제를 논의를 했는데요. 먼저 최원기 기자가 북한 문제가 어떻게 논의됐는지를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초강대국이죠. 그 미국의 그 대통령과 그 아시아 최강의 국가인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이 그 25일 그 워싱턴 백악관에서 미중 정상회담을 갖고요. 북한 문제를 포함한 그 양자관계 또 국제정세를 논의했습니다.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요. 미중 정상은 크게 세 가지를 강조했는데요. 첫째는 그 지금 들으신 대로 북한의 비핵화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용인하지 않겠다. 인정도 안 하고 용인하지도 않겠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둘째로는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모두 이행할 것을 요구했고요. 세 번째로는 한반도 긴장을 조성하거나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는 어떤 행동도 반대한다. 이런 세 가지를 강조했는데요. 이는 북한의 그 비핵화 원칙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동시에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북한의 그 장거리 로켓과 핵실험 움직임에 대해 공개적으로 경고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네. 오바마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전에도 만났습니다. 국빈 방문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긴 하지만 여러 차례 실무적인 모임을 가졌었는데요. 과거에 이 두 정상은 어떤 얘기를 했는지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볼까요?
네, 오바마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처음 정상회담을 가진 것은 2013년 6월이었습니다. 당시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주에서 만난 두 정상은 북한 문제에 대해서 장시간 대화하면서 상당한 공감대를 형성을 했는데요.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점과 또 북한을 비핵화해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두 정상은 또 북한 정권이 핵무기와 경제 발전을 모두 이룰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고요. 북한의 핵확산 활동을 막기 위해서 북한에 계속 압박을 가해야 한다는 점에도 공감을 표시를 했습니다. 이어서 오바마 대통령과 시 주석은 지난해 3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핵안보 정상회의에서도 별도로 만나서 북한 문제를 논의를 했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 상황과 관련해서 중국과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를 했고요. 시 주석은 북한의 비핵화 원칙을 강조하면서 6자 회담이 조속히 재개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두 정상은 또 지난해 11월에는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가졌는데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재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두 정상은 북한의 비핵화를 이루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를 않았습니다.
네, 미국과 중국의 최고 지도자들은 만나서 한반도 문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또 두 나라 관계, 국제 관계 여러 가지를 논의를 하게 되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사이버 공격이라든지 남중국해 그리고 경제, 인권 등 여러 분야에 걸쳐서 얘기를 했는데 이런 것들이 한반도에도 직접 간접으로 영향을 줍니다. 이런 현안들이 어떻게 정리됐는지도 좀 알아볼까요?
네, 미국의 바락 오바마 대통령과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그 한반도 문제 외에도요 여러 가지 현안을 얘기를 했는데요. 몇 개 꼽아보면요. 사이버 안보, 또 기후변화, 경제 문제, 인권, 이란 핵합의, 평화 유지 활동 이런 여러 가지 그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관심을 모았던 것이 그 사이버 안보 문제를 꼽을 수 있는데요. 이는 그 미국 언론에 따르면 과거 그 중국이 그 미국의 그 연방 정부의 그 인적 정보를 그 해킹을 한 이런 사건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큰 관심이 많았는데요. 사이버 해킹에 대해서는 그 양국이 그 사이버 해킹에 대해 정부가 지원하지 않는다 이런 원칙을 유지하고요. 또 이 문제를 논의하고 또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사이버 범죄에 대응해서 두 나라가 고위급 대화 채널을 설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기후변화 문제, 이산화탄소, 공해 문제로 인한 그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건데요. 이것에 대해서도 그 미국과 중국은 둘이 손잡고 좀 이 문제를 점차 단계적으로 해결해 나가자 이런 쪽으로 긍정적인 그 공감대를 이뤘고요. 또 경제, 양국 간의 무역량이 엄청난데요. 투자 협정 에 대해서도 그 서로들 그 해결해 나가자 이런 문제를 했습니다. 그러나 다 해결된 건 아니고요. 남중국해 영어권 문제 또 중국 내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미중 정상이 논의를 많이 하고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했지만 별다른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네. 자, 지난주는 국제 외교 무대가 바쁜 한 주였습니다. 각국 정상과 외무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제70차 유엔 총회가 미국 뉴욕에서 열렸습니다. 먼저 한국 박근혜 대통령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북한 핵은 국제 핵 비확산 체제의 보존과 인류가 바라는 핵무기 없는 세상으로 나가기 위해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과제입니다.
지난 28일 열린 유엔 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한 박근혜 대통령의 목소리 들어보셨는데요. 자, 이번에는 이현철 기자가 박 대통령이 이날 북한과 관련해서 어떤 언급을 했는지 좀 정리해 주시죠.
네,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일곱 번째 기조연설자로 나서서 연설을 했는데요. 북한과 관련해서는 크게 두 가지를 강조를 했습니다. 먼저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협조를 당부를 했습니다. 지난 7월에 이란 핵협상이 최종 타결된 만큼 이제 마지막 남은 비확산 과제는 북한 핵 문제고 이 문제 해결에 국제사회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 대해서는 핵을 포기하면 북한의 개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과감하게 핵을 포기하고 개방과 협력의 길로 나온다면 한국은 국제사회와 힘을 모아서 북한이 경제를 개발하고 주민들의 삶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또 박 대통령은 북한의 추가 도발 위협을 비판했는데요. 이 같은 북한의 도발 위협은 어렵게 형성된 남북 대화 분위기를 해치는 것이며 6자회담 당사국들의 비핵화 대화 재개 노력을 크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남북한이 8.25 합의를 통해서 신뢰와 협력이라는 선순환으로 가는 분기점에 서게 된 만큼 앞으로 남북한이 8.25 합의를 잘 이행해 나가면서 화해와 협력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들을 실천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네, 박 대통령은 이번에 이 북한 주민들의 인권에 대해서도 거론을 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북한 쪽은 아니지만 2차 대전 종군 위안부 문제, 이것은 일본의 그 위안부 강제 동원에 대해서 국제 무대에서 또 강조를 한 것인데 이 부분도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박 대통령이 이날 그 연설을 통해서 그 북한의 그 이산가족 또 인권 또 여성 그 2차 대전 그 위안부 얘기죠. 종군 위안부 이렇게 그 몇 가지 점을 그 북한 외에도 강조를 했는데요. 우선 그 최근 그 남북 간에 합의돼서 그 현재 진행 중인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그 강조를 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산가족 상봉을 비롯한 인도주의적 문제가 정치 군사적 이유로 더 이상 외면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요. 8.15 남북 간에 합의한 거죠. 8.15 합의에 따라 당국 간 대화와 다양한 교류를 통해서 민족 동질성 회복의 길로 나오길 기대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박 대통령은 또 북한의 그 인권 문제도 강조를 했는데요. 박 대통령은 지난해 그 유엔의 북한 인권 조사 위원회 COI라고 영어로 부르는데요. 그 유엔에 이런 그 여러 가지 그 노력 보고서 채택 이런 게 있었는데요. 이런 국제 사회의 노력을 언급하면서 북한이 이런 국제 사회의 우려에 귀를 기울여서 그 북한 주민 또 탈북자 이런 그 일련의 그 문제에 대해서 인권 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 밖에도 또 박 대통령은 2차 세계대전 여성 성폭력 그러니까 종군 위안부 문제인데요. 이거에 대해서도 그 조속한 해결책을 촉구했습니다. 또 일본 의회를 최근 통과한 것인데요. 집단 자위권을 비롯한 안보법제가 영내 국가 그러니까 동북아의 설린 우호 관계와 지역의 평화 안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투명성 있게 이행되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박근혜 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에 대해서 반발을 했다죠. 이 내용도 좀 알아볼까요?
네, 북한은 박 대통령의 기조 연설에 대해서 강하게 비난을 했습니다. 특히 이산가족 상봉이 위태로운 상태에 놓이게 됐다. 이런 위협까지 했는데요. 북한의 반응은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조평통이라고 우리가 줄여서 부르고 있는데 네. 이 조평통의 대변인 담화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남조선 집권자가 유엔 무대에서 동족 대결 망발을 늘어놓았다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이 북한의 존엄과 체제를 비방했고 또 평화통일의 미명하에 외세를 등에 업고 흡수통일을 실현해보려는 야망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이렇게 공격을 했습니다. 대변인은 이어서 이 같은 발언은 용납할 수 없는 도발이라면서 모처럼 추진되고 있는 이산가족 상봉도 살얼음장 같은 위태로운 상태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자,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이 위태롭다 이렇게 일종의 위협을 가한 것인데요. 자, 이 그렇지 않아도 살얼음판처럼 느껴지는 이 이산가족 상봉 계획 예정대로 진행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이산가족 상봉 문제가 그야말로 지금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저희가 뭐 여러 번 보도해 드렸습니다만은 그 남북 간의 그 이산가족 8.15 그 합의에 따라서 오는 20일 그 금강산에서 그 20일부터 26일까지 2박 3일간에서 남측에서 100명 또 북측에서 100명 이렇게 이산가족 그 상봉 행사가 열립니다. 또 남북 간이 그동안 여러 그 절차를 통해서 그 만날 그 명단도 서로 교환을 했고요. 또 남측에서 그 금강산에 가서 그 시설물 또 만날 장소 이런 것을 다 준비를 그 했기 때문에요. 이제 진행만 남은 그 상황인데요. 아시다시피 지금 여러 가지 그 돌발 변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이 그 장거리 로켓을 혹시 그 오는 10일 그 노동당 창건일을 계기로 해서 발사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좀 그 남북관계 긴장이 고조돼서 이것이 좀 안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도 있고요. 또 한국에서 그 일부 그 탈북자 단체가 대북 전단을 날려서 이것을 빌미로 또 뭐 북한이 트집을 잡아서 이산가족을 그 중단하는 뭐 이런 게 아닌가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대개 두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남북 간에 설사 돌발 변수가 있더라도 그 남과 북이 모두 이것은 그야말로 순수한 인도적인 문제니까 문제가 있더라도 이산가족 상봉을 하자 그래서 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그와 반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장거리 로켓 발사나 전단이 문제가 돼서 어느 한쪽이고 이산가족을 그 행사를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어느 쪽으로 선택을 들지 또 실제로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할지는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 유엔은 본부가 뉴욕에 있고요. 그 유엔 총회가 열릴 때마다 세계 각국에서 이 정상이나 그 외교 담당 고위 관리들이 와서 유엔 총회 이외에도 여러 가지 모임을 갖게 되는데 이번에도 지난 29일에 미국, 한국, 일본 3국 외무장관이 이 뉴욕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핵실험을 비롯한 여러 가지 문제를 논의를 했는데 여기서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이현철 기자가 좀 소개를 해 주시죠.
네, 이번에는 존 케리 미 국무장관 또 윤병세 한국 외교장관 일본에서는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 이렇게 세 사람이 참석을 한 모임이 뉴욕 맨하탄의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세 나라 외교 장관들은 이날 그 회의에서 북한의 장거리 로켓과 핵실험 등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포함해서 국제사회가 공조해서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억제하자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그래도 북한이 도발을 한다면 안보리의 추가 조치를 포함해서 국제사회가 신속하고 단호하게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입장을 공유했다고 윤 장관이 회담이 끝난 뒤에 기자들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특히 윤 장관은 북한의 추가 도발이 있을 경우에는 과거보다 가혹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는데요. 언제 어떤 형태로 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하지만 북한이 경제적으로뿐만 아니라 외교적으로도 더 고립될 것이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이 한국의 윤병세 외교장관은 북한이 도발을 할 경우에 가혹한 대가를 치를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할 경우에 유엔 안보리가 어떻게 대응을 할지 전망을 좀 해볼까요?
네, 북한이 그 지난 사례를 보면요, 2006년 그리고 2009년, 2012년 이렇게 3년을 주기로 그 장거리 로켓을 발사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만일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면은 그 어떻게 그 유엔 안보리가 대응할 것이다 이런 몇 가지 그 지침이 있는데요. 이미 그 유엔 안보리는 북한에 대해서 그 장거리 그 로켓 발사나 그 핵실험 이것을 다 금지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어기고 북한이 그 장거리 로켓이나 핵실험을 하게 되면요, 즉각 그 유엔 안보리가 소집되고요. 그 기존의 그 유엔 안보리 규정에 따라서 그 대북 제재, 유엔 안보리 그 5개 상임이사국이 모여서 그 이를 규탄하고 북한의 그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을 규탄하고 대북 제재 결의를 채택하는데요. 지금까지의 그 사례를 보면요, 대개 그 제재 내용이 무기 개발과 관련된 무역 거래, 또 금융 거래 이런 것을 저지하는 그 제재 대상, 그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누구누구는 이런 거래에 관련됐으니까 이런 개인이나 단체 또는 기업은 그 제재 명단에 올리고 굉장히 제재를 강화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 이번에 하게 되면은 뭐 북한이 이제 네 번째 그 핵실험이나 또 뭐 그 장거리 로켓을 발사했는데요. 그렇게 되면 제재가 한결 좀 강화되지 않을까 이런 관측이 많고요. 특히 그 중국이 그동안 그 유엔 안보리 차원뿐만 아니라 그 양자 차원에서도 굉장히 강하게 이런 결의에 동참하는 건 물론이고 양자 차원에서도 북한을 제재할 것이다 이런 관측이 있습니다.
네. 자,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했을 때 그동안에 국제사회가 어떻게 대응을 했었고요. 또 그것으로 인해서 북한은 어떤 그 대가를 치렀는지 그 부분도 좀 살펴볼까요?
네, 북한은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면서 인공위성을 쏘아올린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네.
하지만 국제사회는 북한의 그 같은 주장을 일축하면서 북한의 발사는 장거리 미사일 발사체 실험이다 이렇게 간주를 하면서 강력하게 규탄을 했습니다. 특히 2012년 12월에 북한이 은하 3호 2호기를 발사했을 때 유엔 안보리는 유엔 제재 최고 수준인 결의를 채택하면서 북한에 대한 제재를 더욱 확대하고 강화를 했습니다. 당시 내용을 보면은 회원국들에게 북한의 금융기관과 관련해서 모든 활동에 대한 감시 강화를 촉구를 하면서 공해상에서 의심 선박에 대한 검색을 강화하는 기준도 마련을 했습니다. 또 로켓 조립에 이용될 수 있는 모든 민간용품의 수출입을 원천 차단했고요. 개인과 기업을 제재 대상에 추가로 지정을 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해선 중대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명시해서 북한에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8.25 그 남북한 고위급 회담에서 확성기 남한의 그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기로 합의를 했었는데 지금 중단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만약에 북한에서 그런 그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다든지 그런 또 행동을 보이면 이 확성기 방송 다시 시작하게 될까요?
한국에서는 그렇게 보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난 8월 25일 합의된 내용인데요. 판문점에서 남북 고위급 그 접촉이 열려서요. 그 말씀하신 그 8.15 그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그중 이제 흥미로운 게 그 사망, 8.15 합의의 사망인데요. 거기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남북 간의 그 비정상적인 상태가 조성되지 않는 한 그 남측에서 하는 방송인데요. 남측의 그 대북 확성기 방송, 붕괴선에서의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정상 상태가 다시 조성이 되면 그 북한의 도발 같은 그 휴전선상의 무슨 총격 사건이라든가 이런 북한의 도발 또는 뭐 남한의 도발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도발이 되면은 재개할 수 있다 이런 그 함의를 담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거나 핵실험을 하게 되면은 이것이 그야말로 뭐 그 북한은 인공위성이라고 주장을 하겠습니다만은 남측에서는 이것을 그 한국에 대한 상당한 도발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은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할 경우에는 이것을 그 대남 그 도발로 간주하고 그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된다 이런 주장은 많은데요. 실제로 북한이 그 인공위성을 쏜다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할 경우 이것을 우리가 그 한국이 그 도발로 보고서 할 것인가 하는 것은 그 당시의 상황에 봐서 아마 결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그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뉴스 포커스 유엔 총회를 계기로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한반도 관련 외교전을 살펴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접속하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뉴욕에서 들어온 소식, 유엔 총회 소식 들어보겠는데요. 이번 총회에서는 북한의 리수용 외무상도 참석을 했습니다. 리수용 외무상은 지난달 27일과 10월 1일 두 차례 연설을 했습니다. 우선 그 최원기 기자가요. 먼저 리수용 외무상의 27일 연설, 그러니까 유엔 개발 정상회의서의 연설 내용을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북한의 그 리수용 외무상이 지난 27일 그 뉴욕 본부가 있는 그 뉴욕에서요. 그 유엔이 주최하는 그 개발 정상회의가 열렸는데요. 거기서 연설을 했습니다. 이날 그 리수용 외무상은 그 두 가지를 강조했는데요. 하나는 그 국제사회 대북 제재의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특정 국가에 가해지는 경제 제재는 지속적인 발전을 막고 있다. 그러면서 경제 제재의 그 대표적인 사례로 미국의 대북 제재를 꼽았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그 북한에 대해서 부당하게 대북 제재를 가하고 있고 이것이 북한의 그 경제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 이런 주장을 했고요. 이어서 그 핵무기 얘기도 했습니다. 이수용 외무상은 핵무기 개발 중단 요청을 북한이 받아들이지 않자 미국이 이에 보복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미국이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를 무너뜨리려고 가진 수단을 다 동원하고 있다 그렇게 비난을 했고요. 그러면서 그러나 미국과 이런 국제사회의 제재도 아랑곳하지 않고 북한의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미국 국무부가 리수용 외무상의 이날 연설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을 했는데 이 내용 정리를 좀 해볼까요?
네. 미국의 대북 제재를 비난한 이수용 북한 외무상의 발언을 미 국무부가 일축한 건데요.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에나 리치 앨런 대변인은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미국은 대북 적대시 정책이 아니라 비핵화 정책을 갖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과 일본, 중국, 러시아 모두 해당 정책과 그 목표를 공유하고 있고 북한 역시 2005년에 여기에 서명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여기서 2005년에 서명했다는 것은 2005년 6자회담 9.19 공동성명을 말하는 겁니다.
네.
리치 앨런 대변인은 이어서 복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서 북한은 탄도미사일 계획과 관련한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또 미사일 발사를 유예하며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떤 발사도 중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또 북한이 유엔 결의에 명시된 대로 탄도미사일 계획을 안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폐기해야 한다는 점도 덧붙였습니다. 리치 앨런 대변인은 그러면서 북한 지도부가 지금 기로에 서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비핵화를 이행해서 평화와 안정, 번영을 얻을지 아니면 현재 경로를 고집해서 외교적 고립과 경제 상황 악화에 직면할지 북한 지도부가 결정해야 할 때다 이렇게 촉구를 한 겁니다. 아울러서 또 리치 앨런 대변인은 대북 제재의 대상이 북한 주민이 아니라 북한 정권이라는 국무부의 원칙도 분명히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네. 다음에 리수용 외무상이 연설한 데는 이제 유엔 총회장입니다. 10월 1일에 연설을 했는데요. 연설 잠시 들어보시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문제는 그 누구보다도 미국이 용단을 내려야 할 문제입니다.
자, 잠깐 리수용 외무상 목소리 들어봤는데요. 이 내용을 좀 더 최원기 기자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방금 그 리수용 그 외무상의 목소리 들어보셨는데요. 이게 지난 1일 날 그 유엔총회 기조연설에 나온 얘기입니다. 아, 이날 그 리수용 북한 외무상이 그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했는데요. 리수용 외무상은 이날 그 두 가지를 강조를 했습니다. 하나는 그 정전협정의 그 평화협정 전환, 평화협정 체결 문제를 상당히 강조를 했습니다. 아, 한반도의 불안전한 이 정전 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자 이런 시간에 상당히 많은 시간을 할애했는데요.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시급히 교체하는 것이 그 조선반도, 그러니까 한반도 얘기인데요. 조선반도에서 국제평화와 안전을 담보하고 그 북한과 유엔 사이의 비정상적인 관계를 바로잡는 길이라고 확신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수용 외무상은 이날 그 정전체제를 그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문제 관련해서 미국 보고 용단을 내려라 이렇게 상당히 많이 촉구했지만요. 그러나 그 이 평화체제 전환 문제는 철저히 그 미국과의 협상, 그러니까 한국은 배제한 그런 그 입장이라는 시사였고요. 그와 동시에 또 그 인공위성 얘기도 했습니다. 리수용 외무상은 인공위성을 발사한 나라가 10개 나라가 넘지만 유엔 안보리가 유독 그 북한에 대해서만 위성 발사를 금지한다는 불법적인 결의를 만들어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리수용 외무상은 그 평화적 위성 발사를 자주적 권리라며 이를 문제 삼을 경우 모든 자위적 조치들로 강경 대응하겠다. 이런 그 경고를 했고요. 동시에 북한이 매일 그 하던 평소 주장인데요. 모든 문제는 미국의 그 대북 적대시 정책과 핵 위협에 대한 자위적 조치다. 이런 주장도 함께 했습니다.
네. 이 미국은 그 북한에서 그 시험 발사하려고 하는 이 로켓에 대해서 여전히 그 반대 입장은 확고합니다. 국무부가 북한의 위성 발사도 안 된다 이런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는데요. 그 같은 날입니다. 리수용 외무상이 유엔 총회에서 연설한 바로 그날 국무부가 저희 BOA에 2012년 4월 16일에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의장 성명을 상기시키면서 위성발사 혹은 그 우주발사체로 그 성격을 규정한다고 하더라도 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떤 발사도 안보리 결의에 위반이 된다 이런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한반도 전쟁 시에 미국의 핵미사일 공격을 가할 것이라고 이 영국 주재 북한 대사 현학봉 대사가 전날 발언을 한 것을 지적을 하면서 미국은 이런 모든 위협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29일이죠. 유엔 본부에서는 포괄적 핵실험 금지를 위한 국제회의가 열렸는데요. 이번에 이현철 기자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이 핵실험 금지 조약기구가 무엇이고요. 또 북한과 관련해서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좀 알아볼까요?
네, 유엔 산하의 기관인데요.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기구, 약자로는 CTBTO로 불리고 있습니다. 모든 핵실험을 금지해서 새로운 핵무기 개발을 막고 또 기존 핵무기의 성능 개선을 막기 위해서 유엔이 지난 1996년에 채택한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CTBT의 발효를 촉진하기 위한 기구입니다. CTBT는 현재 183개 나라가 서명을 했고 163개 나라가 비준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조약은 발효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비준해야 하는 원자력 능력 보유국 44개 나라 중에 미국과 중국, 인도, 북한 등 8개 나라가 비준하지 않고 있어서 아직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기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999년부터 2년에 한 번씩 회의를 열고 있고요. 올해로 9번째 회의를 연 겁니다. 이번 회의에서 북한의 모든 핵무기의 포기를 촉구하는 내용의 최종 선언문이 채택됐는데요. 북한의 핵계획이 국제 비확산 체제를 약화시킨다면서 이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시를 했고요. 이런 면에서 북한은 어떤 종류의 추가 핵실험도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 북한에 대해서 유엔 안보리의 관련 결의를 철저히 준수하고 모든 핵무기와 기존 핵계획의 포기를 촉구했고요. 관련 활동의 즉각 중단도 함께 촉구를 했습니다.
자, 앞서 그 북한의 이수용 외무장관의 유엔 총회 연설 이후 국무부의 반응을 잠깐 전해드렸었는데 한국도 이제 국무부 반응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한국 정부는 리수영 외무상의 위원총회 연설에 대해서 이 장거리 로켓 발사를 카드 삼아서 북한에 유리한 협상 국면을 만들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특히 평화협정 체결의 필요성을 새삼 강조한 것은 이런 국면 전환을 노린 발언이다 이런 반응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 북한 내부 사정을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10일이 이 노동당 창건 70주년인데 올해는 특히 국제사회로부터 참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 그런 행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최 기자가요, 이 북한에서 여러 부문에서 이 속도전과 함께 또 주민들에게 특별 격려금이 또 내려지고 이런 일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들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북한 당국이 최근 흥미로운 발표를 했는데요. 북한의 전체 장병, 그러니까 군인들과 일반 주민들에 대해서 월 기준 생활비의 100%에 해당되는 특별 상금, 그러니까 일종의 특별 격려금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특별 상금을 수여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아마 이것은 오는 10일 북한의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앞두고 북한의 수뇌부가 북한 주민들의 민심을 잡기 위한 일종의 선심 정책,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또 이와 동시에 평양은 물론이고요. 전국 북한의 지방 도시 여러 곳에서는 댐과 무슨 발전소 또 무슨 각종 기념물 동상 이런 것을 10일까지 세우려는 지시가 내려져서요. 굉장히 주민들이 지금 바쁜 그런 속도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아까 다시 특별 상금 돈을 준다는 거 관련해서요. 전문가들은 두 가지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돈을 주는 거는 좋다고 볼 수 있는데 첫째로는 북한의 돈의 가치가 워낙 떨어져서 월급을 한 달치를 준다고 해도 별로 살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북한의 현재 쌀 시세가요. 1kg에 한 6,000원, 7,000원 하는데요. 만일 4,000원을 받는 근로자가 8,000원을 받는다고 해도 쌀을 고작 해야 1kg 정도밖에 살 수 없다. 그러니까 돈의 가치가 워낙 없다는 문제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사실 1인당 이렇게 월급을 한 달치를 더 주게 되면은 돈이 시중에 상당히 많이 풀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자가 없는 상황에 돈이 갑자기 일시에 많이 풀리면은 상당한 인플레, 그러니까 물가 오름세가 나타나지 않겠나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이 자본주의 경제를 시행하는 나라에서는 가끔 정부에서 이렇게 국민들한테 돈을 푸는 이런 일이 있어서 얼어붙은 경제를 좀 활성화시키도록 노력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긴 있는데 북한에서 이렇게 월급을 상금으로 준 것은 아마 이게 처음이라고 하고요. 그런데 이것이 재미있는 것은 바로 그 전에 한국에서는 박 대통령이 추석 때 전 군인들에게 휴가를 준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그야말로 과거에 없던 참 특이한 그런 혜택이라고 할까요? 그랬는데 남북한에서 이런 일들이 있어서 사람들이 좀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참 재미있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북한이 노동당 창건일을 맞아서 장거리 로켓을 발사할 것이라 이런 관측이 많지 않습니까? 이 현재 발사와 관련돼서 어떤 새로운 움직임이나 징후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네, 북한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일 이제 열흘도 채 남지 않았는데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움직임은 아직까지는 포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통일부는 미국과 한국 양국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하지만 현재까지 여러 도발과 관련된 임박된 징후는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통상 로켓 발사를 위해서는 로켓의 이동과 연료 주입 등 7일에서 열흘 정도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 이런 점을 감안을 하면 물리적으로 볼 때 당 창건 70돌 기념일인 10일 이전에 발사는 사실상 어려워진 게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다면 평양에서 열차를 이용해서 장거리 미사일을 동창리로 운송한 다음에 그곳에서 조립해서 발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일본의 아사히 신문이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으로 향하는 북한 화물열차 움직임이 확인됐다 이렇게 지난 2일 보도를 했는데요. 하지만 한국군 당국은 이 같은 언론 보도를 부인하면서 평양 주변의 화물열차 움직임은 많지만 미사일 발사장이 있는 동창리로 향한 열차는 아직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이번에 그 노동당 창건일을 맞아서 북한에서는 아주 대규모 열병식을 준비하고 있다는데, 이제 역대 최대로 행사를 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이 내용 좀 살펴볼까요? 어떤 내용?
네, 이게 뭐 몇 달 전서부터 뭐 조금씩 나온 얘기인데요. 현재 그 평양 인근에 있는 그 큰 비행장이 있습니다. 미림 비행장이라고 하는데요.
네.
미림 비행장에 현재 그 여러 가지 한 3만여 명의 병력이 모여서 그 열병식 준비를 하고 있다고 그러고요.
네.
그 군인 병력 외에도 각종 무기, 노동 미사일, 무슨 240mm 그 방사포 이런 것이 모여서 열병식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요. 아마 그 김정은 제1위원장으로서는 이런 그 대규모 열병식을 통해서 자신의 그 권위를 세우고 또 일종의 그 당창건 70주년을 맞아서 그 축제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게 아닌가 그런 의도로 읽히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 중국에서도 이제 대규모 열병식이 있었어요. 또 그 장면이 미국에까지 전해져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번에 이 북한에서 이 행사를 하면서 새로운 무기가 혹시 등장하지 않을까, 이 부분도 지금 굉장히 주시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혹시 뭐 여기에 관해서 어떤 뭐 전문가들이나 그런 뭐 추측 뭐 이런 것이 나온 게 있나요?
네, 현재 뭐 제일 그 한국 또 미국 이렇게 서방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미사일 분야입니다.
네.
특히 그 북한이 지난 그 5월인가요? 그 동해안에서 그 잠수함 발사 미사일, 영어로 SLBM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잠수함 발사 미사일을 그 발사했다 이렇게 했고요. 그 한국에서도 그런 그 조짐이 있었다 그러고 이를 인정한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열병식에 그 혹시 그 같은 그 미사일 또는 미사일 모형이 나오지 않겠나 뭐 이런 그 관측이 있는데요. 실제로 좀 두고 봐야 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아까 속도전, 무슨 미사일 발사, 그 장거리 로켓 발사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일종의 그 당창건 그 70주년을 기해서 북한에서 일종의 그 축제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것으로 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북한이 그 장거리 로켓을 발사를 할 경우에는 저희가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엔 안보리가 당장 소집이 돼서 대북 제재 문제를 논의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아마 내부적으로는 몰라도 외부적으로는 상당히 그 축제 분위기를 조성하기 상당히 어렵지 않겠나 그런 관측도 있습니다.
네, 북한이 지난 2013년 전승절 60주년 열병식에서 이 스커드와 노동 또 무수단 KN-08 이런 그 미사일을 선보인 걸 보면 이번에도 뭔가 좀 그런 것들이 그 새로운 그런 것들이 선을 보이지 않을까, 그래서 세인의 관심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미국의 바락 오바마 대통령과 중국의 시진핑 국가 주석이 워싱턴에서 만나서 북한 문제를 비롯한 양국 간 현안을 논의했다는 소식과 함께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의 유엔 총회 연설 그리고 북한의 반발 여러 가지를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최원기 기자, 이현철 기자 그리고 진행의 노시창이었습니다. 뉴스 포커스를 마치겠습니다.
비오에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통일준비 명강사 협회 회장이고 대한민국 탈북 1호 명강사가 된 김나영입니다.
지난 2009년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 김나영 씨는 한국 전역에 있는 군부대에서 강의를 하는 안보 강사입니다.
강의는 이제는 주제만 딱 주어지면은 그 준비하고 너무나도 그 자신감 있고.
고향은 함경북도 북청. 중국에서 피를 팔면 큰 돈을 만질 수 있다는 소리에 98년 압록강을 건넜던 철도 사령관 아가씨였습니다.
야, 오지 말라 막 이러는 거예요. 얘네들 딱 뜨거운 거예요. 거기서 지 꼭대기서
강을 건너자마자 도망자 신세가 된 김나영 씨는 멀리 청도라는 지역에까지 숨어들었습니다.
당신이 조선족 쪽이 아닌 게 너무 반갑고 너무 기쁘다고. 잘 지켜주고 보호해 줄 거니까.
식당 일꾼으로 취직했던 공장에서 사장님의 구혼을 받았고 딸도 낳고 바쁘게 살았지만 중국 공안의 단속을 피해 다시 도망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6개월 만에 남편이 살고 있는 한국 땅에 베트남과 캄보디아를 거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네 어째 네 아빠 모르니까나 우리 아빠 아니다 이러는 거예요 얘가. 무서워 봐봐 자기네 아버지 아니래요.
남편은 공사장의 일꾼으로, 아내 김나영 씨는 식당의 종업원으로 새로운 출발을 했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내가 알바로 나가서 일하기 시작한 게, 이제 왔다 갔다 버스비 2,200원, 17,000원 남는 거 가지고 들어오면서 가지 1,000원이지 어이 얼마 뭐 이렇게 싸가지고.
그러던 어느 날 김나영 씨는 한국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강의 제안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신분을 드러내야 하는 안보 강사에 도전을 하게 됐습니다.
북한을 아는 우리가 이 칼등하고 이 정신 못 차리는 이 사람들한테 가서 알려줘야 되는 게 너무나도 이게 시급한 일이 아닌가.
한국에 사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전해드리는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한국 정착 6년 차. 한국에서도 강의 잘하는 명강사로 인정받은 김나영 씨의 여덟 번째 이야기입니다.
군대 쪽에 대해서 내가 북한군은 알아도 우리 안보, 외교 안보 대한 거는 너무도 모르는 게 많고, 우리나라 애들이 군복을 입혀놨으니 군인이 이제 걔네들을 벗으면 다 우리나라 다 대학생들이에요. 애들이 다 똑똑한 애들이에요. 근데 그 애들이 막 질문이 막 들어올 때 보면은 내가 너무나도 막 어설픈 거예요. 북한 이야기밖에 할 거 없어요.
밀려오는 한국 군인 청년들의 질문에 뭐라 똑부러지게 대답할 길이 없을 때 강사 김나영 씨는 늘 난감했습니다.
국제적으로 주변 국가하고 연결시켜서 말하면 내가 파본 거예요. 배운 게 없으니까. 야, 이거 아니다.
군부대로 다니는 안보 강사를 교수라고 부르는데 북한에서 철도대학만 졸업한 자신이 듣기에는 부담스러운 호칭이었습니다. 그래서 김나영 씨는 서울에 있는 한 행정대학원에 안보정책을 전공하는 석사과정의 학생이 됐습니다.
지원을 해가지고 거기는 또 군 출신들만 뽑는 과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중령들, 대령들, 막 대대장들 막 이런 사람들이 와서 공부하는 과인데, 아 이런 여자가 지금 아줌마가 지금 와서 국가를 공부하겠다니까 학교에서 얼마나 웃었어요. 응.
수강생 모두가 군인들이었습니다. 여성도 김나영 씨가 유일했습니다. 대학원생들도 교수들도 왜 공부를 하냐고 물어오는 것이 답안사였고, 그럴 때마다 나영 씨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북한에서 군인이었고 지금 군부대 강의 다니는데 내가 애들한테 전해줄 건 북한 이야기밖에 없다. 이미 순간에 우리나라 애들이 주변 국가 대비해서 국제적인 안보 상황에 대해서 돌발적인 질문이 들어올 때 나 할 말이 없다. 나 공부도 해야 되겠다. 나 무조건 이게 내가 지금 너무도 필요한 공부다. 해야 되겠다. 근데 이 공부가 너무 힘든데 할 수 있냐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도 딱 한마디 했어요. 저 국경을 넘어온 사람입니다. 그냥 그 정신으로 갈 거예요.
단단히 마음을 먹고 시작한 공부였지만 쉽지는 않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봤어야 알죠. 뭐 갑자기 막 이렇게 글로벌하게 북한을 안비워주다가 이제 여기 와서 참 세상을 보려고 하니까, 갑자기 하려고 하니까 공부가 힘들죠. 근데 이제 낮에는 강의하고 춘천서부터 그 경희대까지 이제 저녁에 이제 6시 반부터는 수업이에요.
춘천과 서울을 오가는 대학원 공부를 하던 중에도 군부대를 찾아가는 강의는 계속됐습니다. 또 안보 강사들만 전문으로 교육하는 나라사랑 강사 교육과정에 등록도 했고, 교육생들 최초로 탈북자 장학생이 된 만큼 무조건 잘해야 한다는 각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생각한 게, 내가 좋아할 수 있는 일, 여기에서 최고가 되기 전까지는 절대로 허리띠 풀지 말자. 긴장하게 살자. 그래서 진짜 놀라도 못 가고, 우리 남편이 이제 한국 남자인데 주말만 되면 막 어디 좀 놀러 가고 싶어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주말 되면은 또 교회 가서 교회 일에 몸담고 막 교회 가고, 또 평일 되면은 나와 또 강의하고 공부하고, 진짜 언제 나를 위해서 시간을 써본 때가 없었어요. 그게 이제 한 3년 동안 내가 진짜 불같이 달려온 거죠. 그러니까 지금
최고의 강사가 되기 위해 받게 된 교육 과정 중에서도 최고의 최고를 가리는 강사들만의 경진대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기왕에 하는 공부니 그런 대회에서 인정을 받아보겠다고 또 하나의 목표를 세웠습니다.
전국에 다 강의를 해서 돈 벌어먹는 강사들 다 왔잖아요. 별나별난 강사 다 왔어요. 45명이 올라왔는데 전국에서. 거기서 7명이 이제 최종 본선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어쨌든 본선만 올라가 보자. 그랬는데 거기서 진짜 본선에 올라가게 된 거예요. 본선 올라가고 나니까 오기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이 사람들이 겪어보지 못한 강의를 내가 하는데 내 삶의 스토리인데 이거 가지고 내가 얼마든지 내 이 사람들을 웃기고 울릴 수 있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계속 그 자료를 만들고 연습을 했어요.
자신도 있었습니다. 어느 강사보다도 특별한 인생사를 가지고 있었고 청중들을 웃고 울리는 일은 벌써 수없이 해봤던 일이었습니다. 최고의 강사에게만 붙여주는 명강사라는 인증서가 목표였는데 대회가 열릴 때마다 심사위원들이 뽑은 최고의 강사는 김나영 씨가 아니라 다른 출전자였습니다.
대상 받은 사람하고 딱 두 점 차이로 내가 금상을 받았어요. 2등 했어요.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제 명강사는 다 된 거 아니냐 하고 제가 조금 이렇게 마음을 놓은 거죠. 그런데 서류를 냈는데 계속 불합격이 되는 거예요. 1년이 되도록 계속 불합격이 되는 거예요.
1등이 아니라 늘 2등에 머무르고 있는 이유를 알아야 했습니다. 심지어 명강사 대회 2등의 입상 경력을 기록했는데도 서류 심사조차 통과하지 못했던 때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왜 이러지? 등수까지 들었으면 명강사가 될 수 있는 길은 다 열어놨는데 이게 왜 이게 안 되지 했더니 훗날에 보니까 이제 그 심사위원들 한 7, 8명 앉잖아요. 이 심사위원들 중에 보수짝이도 있고 진보짝이도 있어서 이 성향이 달라요. 사람들 생각하는 게. 근데 저는 탈북자니까 어쨌든 보수 편에 있어서 강의를 많이 할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내 식대로 그냥 그 강의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네 번씩이나 불합격이 되니까 연구를 한 거죠. 이게 왜 이게 나 안 되지? 이등까지 했는데. 그리고 딱 보니까 아.
아차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심사위원들이 여기에 진보적 성향 가진 사람들께 내 강의 들었을 때 어떻게 했을까. 이 사람들이 나를 다 점수 안 줬을 것 같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니 심사위원들 중에는 김나영 씨의 강의 자체가 불편한 경우도 있겠다는 생각이 그제서야 들었습니다.
맞다. 내가 통일을 위해서 활동하는 강사라면은 보수 진보 다 걷어안을 수 있는 우리 사회부터 통합할 수 있는 이런 강의를 하지 않으면은 내가 절대로 대한민국 명강사 될 수 없겠구나.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강의를 싹 버려버린 거죠. 옛날 강의를 버리고 아예 다 걷어안는 아이들이고 어른들이고 다 품어 안고 다 들으면 감동이 날 수 있는 그 강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강의를 하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심사위원들 감동시킨 거죠. 그래서 그냥 명강사가 된 거예요.
2014년 8월의 어느 날 김나영 씨는 그토록 원했던 명강사라는 인증서를 거머쥐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강사들 중에서도 최고의 강사에게만 부여되는 명강사라는 이름.
그날 제가 트로피 받고 그냥 눈물이 쫙 나오는 게 그때 감정이 어떤 감정이냐면은 국경을 넘었을 때 이제는 붙들려 안 가는구나. 이제는 영혼이 자유로 찾았구나. 했을 때 그 감정에서 그냥 얼마나 기쁜지 말 잘하는 제가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너무 기뻐서 소름이 쫙 돋았어요. 어쨌든 무대에서 그 트로피 딱 받고 그런 순간.
한국의 183번째 명강사가 된 김나영 씨.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로서는 최초라는 수식어도 붙었습니다.
보면 우리가 유명한 김미경이라든가 장경동 목사라든가 그분들이 다 내 앞전에 명강사가 됐거든요. 예, 그 유명한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하고 그래도 한 배열에 대한민국이 인정하는 명강사가 되었다는 게 참 그때는 너무나도 막 감격스러웠어요.
한국에서도 존경받는 명강사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 압록강을 건널 때 그 두려움, 중국에서 도망자가 되어야 했을 때의 괴로움, 그리고 냉면 가게 종업원으로 새 인생을 꿈꿔야 했던 지나온 시간의 힘든 기억이 한꺼번에 녹아내리는 인생의 보람이었습니다.
그때 일을 생각하면은 지금도 제가 이제 탈북인들 대상으로 정착에 성공하자 하는 강의를 이제 준비해서 나갈 때도 항상 제가 말을 하는 게 국경을 넘을 때 그 도정신, 그 정신만 우리가 잊지 말자. 정착에 자기 부문에 성공할 때까지만. 그러면 북한 여자들 대한민국에 정말 당당하게 설 수 있다. 제가 그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 저는 항상 그렇게 살아온 것 같아요.
명강사가 되고 난 뒤 김나영 씨는 전국에서 안보 강의를 하는 탈북 강사들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1년 전, 5년 전의 강의를 그대로 해봐요. 누가 찾아요? 안 찾아요? 아무리 북한에서 그 살다 온 이야기 한다지만은 그거를 어떻게 하면 사람들한테 더 재미나게 설득을 시키겠는가? 그 방법을 찾지 않으면은 강사 시장도 열려질 수가 없어요.
서로의 정보를 교환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보다 더 알찬 강의를 할 수 있는 탈북자 안보 강사가 되어보자고 친목을 겸한 탈북 강사단체 통일준비 명강사협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대로 안 된다. 강사협회 회장이 박사까지는 돼야지. 그래가지고 박사과정 공부한다 해가지고 강원대학교 철학과. 예.
그 바쁜 와중에도 탈북 강사들을 잘 이끌 수 있는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석사에 이어 박사 과정에 도전을 했습니다.
통일이 된다면은 내 직업이 없어질 수 있다. 그럴 때 나는 뭐 해야 되겠냐? 맞다. 하나님 그래서 나를 이쪽으로 부르셨고 이쪽으로 하겠구만. 그러니까 내가 요즘에 계속 통일이 되면은 나는 제 이 직업이 목회를 하는 거다. 통일된 사회에서 내 직업을 위한 준비로서는 철학적 공부를 해가지고 내가
한국에 사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전해드리는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탈북자 김나영 씨의 마지막 이야기 다음 시간에 이어집니다. 서울에서 VOA 도성민입니다.
드디어 4시 30분부터는 VOA 세계 뉴스에 이어 라디오 무대와 역사 속 오늘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 방송됩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